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사도 베드로의 서신의 한 부분을 읽고 그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듣고 묵상하며 교훈을 삼오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옵시며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또 모여 주 앞에 앉으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이나 또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앉는 모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 유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아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회중에게 또 듣는 각 인의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교훈이죠. 아내들과 남편들 1절부터 보십시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행위를 봄이라. 자,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순복하라. 순복. 예, 순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순종하고 한다. 복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이나 복종이나 다 같은 뜻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차이가 성경에서 별로 없습니다. 순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지금 교훈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절대 복종인데 주님 앞에는 감히 내가 말 대꾸도 잘 하지 못할 터인데 주님 앞에 예 주께서 이렇게 예, 하세요 하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처럼 주께 하듯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내들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 성경대로 하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종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항상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죠. 그래서 머리가 망가지면 머리가 사고가 나면은 온 몸이 안 되지. 몸을 잘 못 쓰게 됩니다. 머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늘 내가 이상이 생기면 온 몸이 이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지시하면 우리가 예 순종하듯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머리로 생각하십니까?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는 아내가 훨씬 남편보다 똑똑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래도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서신 골로새서에서도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 복종, 순종, 복종,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생각대로 살 것입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교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며 그러므로 아내들의 의무입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 교훈을 거부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녀 평등이지.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냐? 서로 같이 의논하면서 사는 거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이지. 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런 교훈을 보면 그 옛날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교훈이로구나. 혹은 뭐 또 예, 유교 사상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사상입니다. 성경의 교훈이고 하나님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교훈에 대해서 다 동의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동의, 동감, 동의하고 동감, 동의해야 합니다. 예. 이의가 있어. 나는 이의가 있어.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성경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를 원하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살기를 원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성경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이 나의 생활, 신앙과 사상과 행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칙이 되기 때문에 예, 나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할 목적 중 하나는, 여기에 이는, 혹 이는이라는 말이 목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목적, 뭐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복종해야 할 목적의 하나로, 이게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 도를 순종치 않는 자, 도는 복음의 말씀이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순종치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경외치 않는 자를 말하죠. 그런 자라도 아내의 말로가 아니고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야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이냐? 그 말 나는 듣기 싫다. 자꾸 나 앞에 그런 말 하려면 나가라. 듣기 싫다. 그리고 귀를 막고 거절하는 그런 남자라 하더라도, 그런 남편이라 하더라도 말로 잘 안 되는데 그 아내가 그 행위가 단정합니다. 행위가 바르게 되면 그 행위를 보고 와,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그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말로 구원을 하는 거지만은 행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행위로 그에게 구원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될 때 행위를 보여줘야 한다. 같은 원리죠. 우리가 이웃에게 말로 전도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행위가 좋은 행위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는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로 해가지고 잘 받을지 않을 때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여기에 말한 대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고 그가 구원 얻을 수도 있겠다. 남편을 구원시킬 아내의 행위를 여기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남편도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두려워함과 반대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겠죠. 에이, 우리 남편 예,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인물도 별로 없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모른다고 자기를 크게 여기고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겠죠. 그렇지 않고 남편을 예, 귀히 여기고 또 무슨 하늘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마음을 혹 가진다면 두려워한 마음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정결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이라는 말은 순결한, 거룩한 이렇게 번역하는 말인데 아내들은 특히 이 세상은 정결하지 못해요. 세상은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주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묘사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내들, 믿는 이들의, 믿는 여성들이 단정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 좀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저거 보라. 세상은 다 그렇지 못한데 단정하구나. 순결하고 거룩하구나. 그렇게 여겨지고, 그럴 때에 남편이 조금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아내를 보니까 나도 좀 교회 한번 나가볼까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그런 뜻이겠죠. 3절 보십시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성들이 단정한 정결한 행위일 뿐 아니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민다는 단어는 재미있더라고요. 따은 머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도 머리를 많이 따았는지요. 여성들이 머리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땋는 일 더러 하죠. 따은 머리를 하고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머리를 꾸미고 라는 건 따은 머리를 하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금이 귀한 보석이니 보석이라고 하는가요? 예, 그런 것이니까 금으로 뭘 예, 많이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반지도 하고 금으로 장식구를 만들어서 몸에 좀 걸치지요.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옷도 예, 옷도 다 다양해서 그냥 옷이 아니고 예, 옷을 좀 값비싼 아름답게 잘 예,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그러려면 수공이 많이 드니까 점점 비싸지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옷은 값이 많이 나가는 옷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옷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면 옷이 날개라고 사람이 그렇게 옷도 좋은 옷 입고 거기다 조금 좋은 것들을 걸치고 그러면 훨씬 품위가 있게 보이겠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할 거고 거기다가 잘 화장도 못하고 하면은 조촐하게 사람이 그러면 외모로만 보면은 아유 점수가 아주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겠죠 사람이. 그러나 우리가 늘 말한 대로 사람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있지 않다.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느냐 그거를 보고 외적으로는 있든지 없든지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갖출 수 있고 없는 사람은 그런 걸 못하고 그런 외적인 것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있는 사람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럼 여기에 그래서 너희 단장은 이 여성도들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따은 머리를 하거나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군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은 지금 외모라는 것인데 마음에 숨은 사람이 그것이 내면성,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성, 내면성 또 그 내용은 경건과 도덕성이니까 경건한 것은 그는 보이질 않죠. 사람 아, 좀 사겨보고 지나봐야 저 사람 참 경건하네. 저 사람 참 하나님을 경외하네. 오, 저 사람 성경도 열심히 읽는 것 같으네. 성경 말씀의 지식도 좀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으네. 도덕성이 있고 저 사람 참 사귀어보니까 진실하네, 착하네, 정직하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것을 말하겠죠. 내면성입니다. 내면, 마음에 숨은, 그의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 사귀어보고 지나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내면 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둘이 있다는 말이죠. 겉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속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영혼, 우리의 인격성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건 금방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조만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가식으로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사귀어보면 조금 지나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은 조금 두고 봐야 돼요. 그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 두고 봐야 돼. 1년이나 2년 갖고도 모르고 어떤 데는 몇 년이 지나도 저 사람 참 착하다 싶은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이니까 좀 두고 봐야 해. 시간을 두고 좀 두고 봐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말입니다. 사람은 두고 봐야 돼. 사람은 조금 사귀어 지나봐야 돼. 너무 급하게 아이고 이 사람 참 내 친구로구나. 이런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 참 좋구나. 그러면은 실수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도 그렇게 하면 별로 성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두고 보고 좋은 사람이겠지. 그러면 좋은 사람이면 더 좀 두들겨봐. 좀 두들겨보고 걸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나보면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보면 진짜 좋은 사람 맞구나. 그리고 결혼하면 안전하지요.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나중에 아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후회하네. 그리고 이혼도 많고 결혼도 하고 이혼도 많고 그러지 말고 조금 생각해보고 안전하게 하면 결혼도 후회하지 않고 오래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겉의 것은 다 자꾸 쇠하여지고 썩고 나중에 썩고 말지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은 썩지 않는 것인데 그걸 표현하기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정한이라는 말이 조용한 이런 뜻입니다. 조용한,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 아, 이게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 이것이 여성의 아름다운 그런 단장이로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여성의 아름다움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물으면 성경은 말하기를 와, 외모가 이목구비가 잘 반듯하고 아주 그렇게 미인형이다. 예, 외모가 미인일 수는 있지만은 외모의 미인하고 내면적인 미인하고는 차이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름다움은 내면성을 두고 하는 말인데 내면성의 중요한 특징, 여성의 아름다움의 한 특징은 여기에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온유하고 조용한, 아이고 나는 성격이, 나는 아주 활달한데, 나는 외향적이고 활달한데 그러면 나는 여성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활달한 성격 자체가 활달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좀 온유한 마음, 성품, 덕성의 문제니까 온유한 덕성과 또 어떤 때는 조용하게 좀 침착하게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모든 것을 사려 깊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사람이고 이것이 덕성이고 가치 있는, 그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 여성의 가치, 여성도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 내면적 단장에 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은 돈 있으면 다 꾸밀 수 있어요. 요새는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의 세상이 됐어요. 얼굴도 다 고친다고 하잖아요. 돈 있으면은 다 예, 좋아지는 세상이 됐지만은 그것은 외모지. 내면성을 그렇게 해서는 고쳐지진 않아요. 내면성은 돈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없어도 되는 수가 있고 돈이 많이 있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내 심령이 이렇게 예, 잘 덕을 쌓아 만드는 그런 예, 그런 변화가 심령의 변화, 성화라고 하는 심령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럼 앞에서 순종한다, 여성은 순종한다는 덕을 말하면서 그 의무를 말하면서 그 내용이 내면적 덕성, 이렇게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이라면 순종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고 거칠면 순종하겠습니까? 한마디 하면 나는 두마디 할 것 같은데요. 예? 한마디 하면 대들고 그 아니라고 그렇게 할 것 같고 또 조용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막 말도 좀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순복한다는 말하고 같이 이어지는 것이 내면적인 덕성이 있을 때 온유하고 조용한 그런 덕성을 가진 자가 순복도 하겠죠.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에이, 우리 남편 나 같은 이렇게 좋은 훌륭한 여자를 저렇게 못난 남자랑 어떻게 내가 이렇게 눈이 이상해가지고 만났는지 나는 몰라 그러면서 남자를 무시라면은 그러면 잘 안 되겠죠. 순종이 안 되겠죠. 그러나 온유하고 조용한 심정이라면 심령을 가진 자라면은 그래 진짜 지혜롭게 남편을 잘 순종하면서 자기 남편을 잘 가꾸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무시를 당하지만 집에서는 임금님처럼 대접을 잘 하니까 그 남자가 자존감이 살고 남자가 집에 들어오기를 좋아하죠. 밖에 나가면은 쫄병인데 집에 들어오면 내가 예 그래도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 자꾸 집에 들어오려고 하겠죠. 반대가 되면 밖에 나가서는 대장이었는데 집에 들어오면 하도 바가지 긁고 쫄병처럼 자기를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서 그런 사람은 출장이 잦을 거예요. 어디 외박하고 출장하고 밖으로 겉돌 것입니다. 예. 일찍 끝나도 집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집에 들어가 봐야 뭐 매일 바가지만 긁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쓸데없는 제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집에서 자기 남편을 귀히 여기는 것은 여자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 남편이 여자의 여자를 참 위하는 남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자, 여기에 사라의 예를 들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이면 자기는 종이란 말인데 아내가 무슨 종입니까? 종은 아닌데 예, 남편을 주인처럼 높이고 인정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겠죠.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게 여성도들이 착하게 선하게 행하고 그러면은 이제 사라의 딸들과 같이 그렇게 착한 아내들이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내들의 선한 인격은 그들의 내면적인 단장에 있다. 외적으로 머리를 꾸미고 따은 머리를 하고 금은 보석에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차고 값비싼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단장에 치중하지 말고 예. 그 자체가 무슨 죄라 그러기보다 예. 죄는 아니겠죠. 또 그런 거 단장 너무 예, 그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항상 아침이 전부 밖에 나올 때 머리도 부시시하고 이렇게 나와야 경건한다 그 말도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부시시한 것이 아니라 머리도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잘 빗고 또 좀 깨끗하게 단정하게 복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예.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시간과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예. 그런 외적인 단정에 가치를 너무 두지 말고 조금만 두고 그거는 가치가 극히 작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너무 부시시하게 보기 싫은 것보다는 조금 그저 단장하는 정도로만 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시간 쪽에서 성경도 조금 더 읽으시고 기도도 좀 더 한 번 더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고자 더 분발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시간을 조금 더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이 드려야 된다. 아내들의 단장이 내면적이어야 한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사람의 내면적 인격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성의 내면적 인격성은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으로 단장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몸은 세월이 갈수록 쇠해지고 이러한 고상한 인격성은 그 성질상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 썩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줄 압니다. 이런 내면적 단장, 곧 고상한 인격성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의 형상, 하나님의 원래 형상이고 그것의 회복, 형상의 회복이 성화라고 그랬는데 성화는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그 형상은 바로 그런 것이다. 아름다운 선한 형상인 것이다. 사도 베드로의 교훈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예, 옛날부터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들이 예,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고 이런 내면적 덕으로 자신을 단장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예, 아브라함의 아내의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 여기에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자기 남편을 가르쳐서 내 주인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이죠.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남편에 대한 복종의 마음이죠. 주인으로 여기는, 그렇게 다 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여성의 아름다움이고 의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 보십시다. 남편 된 자들아, 자, 아내의 의무를 교훈한 후에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의 의무도 교훈합니다. 남편들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들과 동거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지식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남녀가 연합하여 한 인격처럼 사는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결혼에 대한 성경 구절이 보이는 바이죠.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은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한 인격처럼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몸이지 왜 한 몸입니까? 사람이 결혼한다고 한 몸이 되지는 않아요. 두 몸이지만은 그러나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생각과 모든 방향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 그것이 결혼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한 몸은 아닙니다. 예? 가깝긴 하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게 보이지만은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의 시작이 결혼이라는 시작입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의 시작이다. 결혼의 세 가지 목적은 첫째, 남녀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죠? 남편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특별하게 수술을 해서 그래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복잡하게 만드셨죠. 아내를 만드실 때. 그러나 하나님이 복잡할 건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깊은 뜻이 있어서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다. 품에 갈비뼈는 가장 소중한 뼈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그런 뼈의 하나가 갈비뼈 아닙니까? 갈비뼈가 이게 없으면 큰일 나죠. 심장과 폐와 여기가 완전히 우리 장기의 핵심이 뚫려버리는데 갈비뼈는 그 중요한 거죠. 그처럼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같이 살게 했다. 그렇게 같이 살게 했고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한 의미의 목적이 있고 셋째는 음행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는 그랬죠. 그것이 결혼의 3대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녀가 결혼한 이 뜻을 잘 이해하고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결혼에 있어서 남편의 의무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이라는 의무입니다. 바울은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굉장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인데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와 전부 남편들이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가 할 때 와 너무 사랑이 부족했는데 우리 속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선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들이 예쁘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격, 그런 행위, 언행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하면 더 사랑이 잘 되겠지만은 아내가 정말 예쁜 언행만 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이 가겠지만은 그러나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상대의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남편의 사랑이어야 한다. 남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얼굴 표정과 행위는 단조로운 집안 일로 피곤한 아내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것입니다. 저도 잘 하지 못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늦음하게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노력을 좀 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젊을 때 너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제가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 당신 눈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 무섭다고. 제가 무섭죠. 제가 노력을 자꾸 하는데도 원래 성격이 날카로운 데가 날카로우니까 또 이렇게 혼자 외길을 걸어왔겠죠. 그렇지 않고 다 둥글둥글했으면은 제가 이렇게 이 길로 하지 못하고 벌써 다 타협하고 넓은 길로 가버렸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날카로운 것이 있긴 있는데 진리에 있어서는 그래야 되겠지만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더욱이 아내들한테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저를 갖다가 너무 그냥 사랑하지 않고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무서워. 그건 남편 책임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무서운 대상이 안 되니까 너무 말도 따뜻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말도 어떤 때는 탁 그러면 안 돼. 사과는 한 개만 먹어야 돼. 두 개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별로 사과 사지 않고 조그만 거 몇 개 사다 놓고 매일 한 개씩만 먹으세요. 그리고 먹고 싶어서 두 개 먹어서 그걸 왜 두 개를 먹었냐고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내가 이게 별로 먹을 것도 주지 못하면서 말이라도 답답하게 뭐 아유 그 하나씩만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몇 개 사놨는데 그래야 여러 날 먹지 그걸 한 번에 두 개 먹으면 어떻게 할까 그 말을 하더라도 곱게 하고 뭐 아이고 냉면이 먹고 싶은데 무슨 돈이 있다고 냉면이야 그러지 말고 그래요 미안해 아유 참 먹고 싶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이 형편이 안 되는데 나중에 형편 되면 내가 사주도록 그렇게 할게 에? 오늘은 좀 참자 괜찮겠어 이렇게 잘 하면서 그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젊은 사람이 그런 인격이 있나요? 아니 지금 돈도 없고 그런데 무슨 냉면이야 냉면이긴 그렇게 하면 와 그 말이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예? 그 명단 속에 잊어먹지 않는 명단 속에 들어있어요. 냉면을 안 사줬고 예, 사과는 한 개만 먹으라 그랬고 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갚느라고 여보 미안해 지금은 이제는 내가 곱게 말을 잘할 테니까 예?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갖고 그리고 내가 이제 빨리 은퇴하면은 당신 기쁘게 하고 우리 좀 어떻게 한 번도 여행도 못 갔으니까 여행도 진짜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드는 것이고 우리 남편께서들 잘하시라고 못한 저의 예를 내가 드는 거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패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마리 하고 얼굴 표정도 곱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잘 못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또 성에 대한 바른 지식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성은 더럽고 죄악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부부의 사랑을 증진시킵니다. 그러나 성은 단지 부부관계에서만 사용되도록 명령되었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의 진리죠.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과 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지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은 지금 예를 들면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얼굴 표정과 행위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특히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사랑이라는 표현을 안 했고 제가 바울의 교훈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바고 그것이 필수다 얘기를 지금 보충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은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건 더 좋은 그런 교훈이죠.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다. 갈비뼈다. 아내가 다른 사람에는 나의 갈비뼈를 하나님이 하나 뽑아서 만든 아내와 같다. 남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창세기 2장의 표현을 보면 아담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이 아내들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귀히 여겨야 할 이유로 첫째 아내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성을 더 연약한 그릇이고 둘째 그들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귀역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대체로 남성보다 몸이 연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예민하죠. 여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옛날부터 전쟁에 남자들만 아니고 여자들도 참여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들이 다 씩씩하게 전쟁을 했겠지만 그런 여자들도 덜어 있어도 그러나 대체로는 예, 남자들이 다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기질적인 특징 같이 보입니다. 이런 연약한 아내들이 남편들과 자녀들을 위해 노동과 같이 힘든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일은 직장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생활할래 집안일할래 그러면 직장생활 아마 할 것입니다. 직장이 힘은 좀 들지 몰라도 그래도 재미있어요. 직장은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집안일이에요. 안 하면 표가 나고 하면 표가 안 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공부 대학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대학 안 나오는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 하려고 누가 대학 나옵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집안일을 훨씬 잘합니다. 그 일만 하는 줄 아는데 공부 많이 시켜놓으면 머리가 커져서 아이고 나보고 집안일이라고 집안일만 하라고 그런다고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이렇게 뭐 공부한 줄 아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안일은 재미없는 일이 집안일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보고 집안일 며칠 시켜놓으면 다 안 하려고 할 것이지. 그런데 그 이해를 우리가 남자들이 많이 갖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나 집안일은 중노동과 같습니다. 예, 여성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려고 하면 해도 끝이 없잖아요. 아침 먹으면 또 점심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되고 설거지는 매일 쌓이고 빨래도 매일 똑같이 하고 빨래 널고 개고 예, 이건 뭐 해도 끝이 없고 예, 청소하고 또 큰 집이면 더 힘들고 조그만 집이면 답답하고 아 이거 이래 예, 작아도 문제고 커도 문제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늙어가며 요즘 시대가 되면 나이가 많아도 집안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죠. 100세가 넘으신 분이 지금 몸이 불편한 아들을 위해서 때마다 음식을 챙기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아마 설거지도 그 어머니가 덜어 하시지 않겠는가. 모아놓으면 딸이 나중에 직장 갔다 와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며느리들이라도 있어서 예, 아가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와서 또 뭐 다 일식 이거 해거라 저거 하거라 그 시대는 다 벌써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 같이 살지도 잘 않고 또 이제는 본인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들을 아내들을 너무 외롭게 하지 말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오늘 귀히 여기고 보호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 귀하게 여기자. 귀하게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자. 사랑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분은 귀한 거지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라. 또 아내들은 생명의 은혜 즉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만 아내 남편의 관계가 아니고 천국에까지 같이 갈 반려자들이다. 물론 천국에서 부부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부부로서의 짝이 아닐 것이지만은 천국에는 결혼관계가 없으니까 아닐 것이지만은 그래도 알겠죠. 천국에 가서 당신 누구요? 그러죠. 아이고 내가 저 세상에서 나랑 남편이었던 아무개라고 아내였던 아무개라고 그러겠지. 천국 가서 몰라보겠습니까? 당신 누구요? 예,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요.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100년 동안 살아놓고 모른다 모를 수가 있겠어요?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알겠지만은 이제 서로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가 자유로운 관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여튼 천국에 같이 올라가는데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천국 가서 좀 부끄러울 거예요. 볼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참 못했는데 그거 기억이 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함께 갈 귀한 동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 그를 귀히 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 끝에 귀한 말씀했어요. 그렇게 할 때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들과 동거하고 그들을 귀히 여길 때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와, 사도 베드로는 참 영감 가운데 좋은 교훈을 주셨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대로와 같이 열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사이에 교통이 열리고 주여 하면 주님께서 알았다 오냐 예, 이제 너무 목청 많이 쓰면 목도 안 열리니까 그만해라 내가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소리도 그만큼 하지 말고 추우니까 빨리 그만 빨리 간단 요약해서 하고 빨리 들어가라 감기 걸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금방 다 통화 하나님과 통하는 게 좋지 해도 예, 이 답답하고 뭐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암만 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하면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나님과 사이에 기도가 통하는 것이 좋지. 그런데 여기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예, 남편이 아내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은 자기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기도가 막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막히려면 남편들이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다른 죄 지어도 기도가 막히지만은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실천을 잘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리니까 남편들이 알아서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 사랑 안 하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생겼어요. 기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께서 예, 기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도 그랬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고 성경 교훈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아멘 하고 실천해야 그래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담대하게 기도가 잘 교통이 되지. 마음에 벌써 거리낌이 생기면은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놈 내가 그렇게 잘 할지 실천도 못하면서 뭘 기도한다고 또 이게 무릎 꿇고 나한테 뭐라고 중얼중얼 거느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생활 실천하는 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때에 그럴 때에 신앙생활도 더욱 잘 되고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오늘 교훈이죠. 결국 아내들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남편에게 순복하라. 예,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복하라. 예, 너희의 정결하고 두려워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도록 그 마음이 강팍하고 구원 얻지 못한 마음 상태라 하더라도 예, 네 행위를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랑하는 아내가 나는 참 잘해주지 못하는데 아내가 저렇게 착하구나 그거를 보고 그 마음이 통회하고 오늘날은 새 사람 되게 예, 그가 구원 얻는 계기가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를 넘어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마땅한 의무다. 그럴 때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 얻을 가능성이 생긴다. 아내들의 선행은 특히 외적 단장이 아닌 내면적 단장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너무 치장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온유하고 조용한 내면적 덕을 소유하기를 힘쓰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삶으로서 그래서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남편들은 예, 남편들은 지식을 가지고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들과 동거하며 아내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는 내 사랑하는 갈비뼈다 생각하고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요. 또 더 연약한 여성이다. 여성의 그런 특징도 알아서 몸도 마음도 약하고 여성들은 좀 예민한 편이죠. 여성들은 남자들은 좀 무뚝뚝하고 무감각한 것이 좀 있어도 여성들은 여성의 특징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여성들은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걸 알고 좀 따뜻하게 더 그렇게 잘 배려하면서 해야 된다. 그것이 귀히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십시다. 남편대 남자들은 다 깨닫고 또 결혼 안 한 저기 희승이 희민이도 다 잘 배워두어서 그래야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결혼하면 나는 목사님처럼 저렇게 실패자가 안 되겠다. 그렇게 잘 배워가지고 다 좋은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 그렇게 하고 또 아내들 되는 사람들은 또 다 성경의 교훈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그런 가정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들의 의무와 남편들의 의무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든지 혹 부족하든지 간에 성경의 교훈대로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면 그렇게 점점 변해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합정동 교회의 가족들이 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